여러분들은 지금 일하면서 사십니까? 아니, 육신의 밥벌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묻는 질문은 영적인 부분의 일을 하면서 사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일하며 수고하는 자들은 그 일의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결과가 확실할수록 더 신나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세상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 이론이 아니겠습니까? 또 천국은 일한 자에게 반드시 그 수고에 합당한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일이란 어떤 경우는 죽도록 수고해도 한숨과 절망과 함께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보상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현재적으로는 대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위한 수고는 어떤 세상의 수고와도 비교될 수 없는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갖고 살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살게 되고 그러므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현실적인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오심의 때를 준비하는 자세가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경성하고 깨어서 오심을 준비하는 자세를 경계한 비유적인 교훈이 바로 지난 주님의 날의 말씀이었다면 그 기다림을 그냥 시간을 허비함으로 소모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세를 당부하는 비유적인 교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천국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모적인 그런 집단이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생산적인 사람들이죠.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도 생산적인 기관이 교회입니다. 영원으로 연결되는 가치를 창출하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죠. 첫째 부분은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재능대로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만 인류를 위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역사에 다시 오실 최고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이 역사의 우주의 가장 큰 왕권을 가지고 이 지상에 다시 임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 이 땅에 모든 인류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지만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위엄은 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 볼 수 없었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이 영광의 때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귀한 것들을 맡기셔서 일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달란트라는 말이 본래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히브리 말이죠. 최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39절에 보니까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그렇게 있다고요.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돈의 액수보다는 무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동전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달란트는 결국 모든 사람들의 재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연기 잘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탤런트라고 그러죠? 그 탤런트라는 말이 원래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탤런트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 막힌 그 무게를 좀 우리가 환산해 본다면 뭐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단위로 환산을 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대개 정금 한 달란트를 생각할 때 노동자의 15년간 번 돈의 액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8만 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4억 3,800만 원. 그리고 그걸 다시 5달란트로 계산한다면 21억 9천만 원. 그리고 그것을 5달란트를 더 남겼다. 그랬을 때 갑절로 계산하면 43억 8천만 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액수죠. 각 사람이 가진 재능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에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자기 소유가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달란트나 은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늘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주가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 각각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그랬는데 이게 재능대로라는 말은 또 좀 특이합니다.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능력, 각 사람의 능력대로 하나님은 맡기셨다는 말,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사람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분량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형편에 가장 적절하게 위탁하셨다는 거죠.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각각 맡겨진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했다고요. 이런 입장에서 나 자신의 가진 은사나 달란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맡겨진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충성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중 칭찬을 들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맡겨주심에 즉각적으로 충성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가서 충성은 형편이 나아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즉각적이어야만 합니다. 현재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활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사용하는 한 절대로 이뤄지도록 하실 분이 아님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용하지 않을 때 이뤄지고 빼앗긴다는 것이 본 비유의 교훈입니다.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주님께 대한 충성을 미루는 것은 특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변명하면서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불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재능이나 은사는 보관하는 것을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18절에 그랬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다고요. 이 사람이 땅에다 감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뒤에 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결국 맡겨준 주인을 믿지 못해서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업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인에 대한 깊은 신뢰만이 충성의 근거가 됨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깊이에 따라 충성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재능대로 맡기셨습니다. 능력껏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맡아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큰 것이 됐든지 그렇지 못한 것이 됐든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동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일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귀중히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결과를 많이 남겼느냐 이것보다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그랬거든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 새에 그랬다고요. 물론 여기서 오랜 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말씀이니까요.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는 시간이 의미가 없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도 아직은 길기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길이가 길건 짧건 모든 인생은 결국 인생을 결산할 때가 꼭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살 때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도 역사적으로 결산할 때이겠지만 각 사람의 마지막은 역시 결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결산의 때는 정해져 있고 그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만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할 시기도 결산의 시기도 모르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지상에서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는 천상의 더 큰 것들이 맡겨짐을 역시 보는 겁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마치 그림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만면에 웃음을 띤 주인으로부터 맡았던 것을 남겨가지고 온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 맡은 양은 다르지만 일한 사람들은 다 의기양양하고 기쁨에 가득 차있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주인에 맡긴 것으로 일하여 남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감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육신을 가진 자로서 영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입니까? 또 숫자는 다르지만 다섯 달란트 맡았던 자에게나 두 달란트 맡았던 자에게나 칭찬이 꼭 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다섯 달란트 맡은 자의 회개에서도 그랬고 두 달란트 맡았던 자와 회개할 때도 이 말이 꼭 같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약속은 미래의 천상에서 약속이 분명하다고 볼 때 이 땅 위에서 하늘의 영혼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사실은 늘 상기해오는 말씀이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땅에서의 일은 아무래도 한계를 가진 작은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갑절의 열 달란트라고 해도 결국 그것은 계산되어질 수 있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제한 속에서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숫자로 계산이 불가능한 무한한 세계 속에서 영광을 무한히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지극히 작은 것은 미래에 헤아릴 수 없는 큰 것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충성된 자들만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이 가파르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며 충성하고 사는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분명히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고 좁은 문이고 힘겨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제약을 이기고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희락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에서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의 영광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충성하면서 겪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과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영광은 비교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실 칭찬과 영광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도 수고를 절대로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시는 주님의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는 가지고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충성되게 일한 종들이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회개하는 장면은 바뀌어서 굳고 어두운 표정에 한 달란트 맡았던 자의 결산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24절 25절 보입시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랬는데요. 사람의 문제는 맡은 양의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주인에 대한 자세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고리대금업자 정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만약 내가 애써서 이득을 남긴다고 해도 당신은 분명히 그 이익을 빼앗아갈 몰인정한 분이시고 만약에 잃는다면 그 잃어버린 것을 물어내게 할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땅속에 묻어두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을 하면서 얻고 잃을 것을 계산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헤아립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는 것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지 앞뒤를 다 재보고 하는 것은 부모를 저울질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다를 것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연보를 드림에서도 그렇고 예배를 드림에서도 그렇습니다. 의무와 사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받기 위해서가 더 이상 성도들에게는 아닙니다. 받았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섬기고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한마디로 당신 것 받았으니 이제 끝났지요? 그런 말투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마디 덧붙일 말씀은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흙이고 이 흙 속에 자신의 개인에게 귀한 것을 감추어 두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악한 종은 주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을 이렇게 잘할까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주인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구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클레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클레로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나운, 거친, 난폭한, 불쾌한, 강팍한, 어려운 그런 뜻이에요. 안 좋은 건 다 거기 들어있는 의미가 바로 클레로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완고하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이 말을 현실적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사나운 분입니다. 당신은 거친 분입니다. 당신은 난폭한 분입니다. 당신은 불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강팍한 분입니다. 당신은 대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속성은 하나도 찬양하지 못하고 오로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불신의 사람들이 모두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보다는 진노를 더 크게 보고 상 주시는 것보다는 형벌을 더 크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면 대단히 불행한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인간에게 판단받으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피조물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판단할 길 없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주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 두려움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적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때문에 요한사도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항목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항목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엄청난 희생과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 종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일하지 않은 것, 맡겨진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 악하다고 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비록 이런 사람은 부정직하거나 범죄적으로 행동한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은 단지 자기 자신의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이지 자기 주인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인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입장에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대단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27절에 그랬는데요. 그는 그의 재능을 자기보다 더 활용적인 딴 사람이 사용하도록 맡겼어야 옳았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같은 달란트를 맡겼다면 분명히 본전뿐만 아니라 이득을 낼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약한 종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을 묶어두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음을 이 비유는 또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은 받았던 것까지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28절, 29절 그랬거든요. 세상의 경제 원리, 자본주의의 원리 같지만 영적인 원리도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믿음은 키우고 활용하면 잘하지만은 계속 자신 속에 감춰두고 나타내지 않으면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잃게 되는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이요. 우리 유명한 신앙의 명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믿음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서 빼앗아 있는 자들에게 더 주심을 이 교훈은 역시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남는 건 뭡니까? 영원한 후회가 남게 됩니다. 30절 보십시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무익한 종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유익한 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광을 기대했다가 영원한 후회를 할 수도 있음을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시간이 있을 동안 후회로 끝내지 말고 맡은 달란트나 은사가 어떤 것이 되었든지 최선을 다해서 영원히 후회할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나 달란트가 어떤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이 갖지 않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충성이 아닌 나의 충성으로 채워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 즉 믿음이 확고할 때 더욱 충성할 수 있으므로 믿음을 키우는 일이 충성에 대한 준비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충성한다면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늘의 일을 한다는 감격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게으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일이건 하늘의 일이건 늘 최선을 다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는 변명이 없습니다. 한 달란트 맡았던 자가 최선을 다하다가 그 한 달란트를 잃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칭찬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변명을 준비치 말고 최선을 다해서 현실 속에서 충성을 다할 그런 다짐을 하십시다. 그렇지 못할 때 영광을 기대했다가 부끄러움과 함께 절망을 맛볼 수 있음을 경계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남이 갖지 않은 특별한 것들, 그것이 적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기의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양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큰 상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함으로 영광의 자리에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